구원을 받고 난 뒤에 외형적으로 별로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원주 인터체인지 바로 뒤에 있는데 통신 제가 있을 때도 통신 교육부대 훈련소였어요. 유선 교환, 교환병, 다음에 보이스병, CW병, RROC, CXROC에서 유선 방송, 유선 라디오 릴레이 이제 이런 다섯 개 클래스에서 통신 교육을 받아요. 제가 이제 그 부대에 가서 제일 고참이 된 게 ROC 311기였는데 310기까지 대전 있다 311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대 제일 고참으로 16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통신훈련소 호랑이라 그래요. 근데 교육부대는 주로 이제 선배들이 통제를 하는데 저희들 311 가면 벌벌 떨어요. 후배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 신병들 교인들 모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 원래 제가 하는 직무는 통신 그 교육부대 고시과에 제 근무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교회 거기는 다행히 참 목사님도 안 계시고 거기는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제가 군목 노릇을 다 했어요. 모든 부분에. 한 번은 토요일 날 되면 막 졸업해 나가는 병사 수백 명 되고 들어오는 병사들이 많은데 한번 지나가다 보니 여기 이제 병사들이 이제 신병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 교육받으러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논산훈련소는 이제 그 11로 나 군번이 그래서 논산훈련소는 와레바시 군번이라 그래요. 젓가락 군번 11 뭐 저는 11 53쯤 되는데 대구에는 이제 3으로 나와요. 저는 대구 군번인데 3103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창원은 2로 나가고 광주는 5번으로 나와요. 군번이. 그래서 광주에서 온 사람, 창원에서 온 사람, 대구에서 온 사람, 논산에서 딱 줄을 서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근데 지나가다 우연히 야 너희들 그 너희들 여기 저 뭐야 경북 선산 사람 혹시 있어? 물어봤어요. 제 고향이 선산이니까 없어요. 야 대구 사람 혹시 있어? 그러니까 없어요. 내 군대 오지 그창에 야 그창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예 저야 손으로 이제 나왔어요. 너 그창 어디 살았냐 물어보니까 제가 있는 장팔던 입구 금천동이라는 데 살았다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뭐 같은 나이인데 저는 몇 주 이제 뭐 한 10주 먼저 들었고 느껴도 나는 예 가고 개 가고 선배님 가고 그러잖아요. 군대는 그래요. 야 근데 저하고 굉장히 복음을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가까웠는데 그 친구가 졸업하는 날 문제가 생긴 게 막 이제 졸업식 막 직전에 막 나한테 찾아서 울면서 아 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졸업해서 새 부대 간다고 이제 작업복을 빨아가지고 빨래치에 들어놓고 세수공사에 도망간 거예요. 그냥 이제 부대 안에 있을 때 작업복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저쪽 부대에 들어갈 때는 그쪽 부대에서 이제 사람을 병역을 받을 때는 인원을 이제 세할해서 명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개인적으로 소지품을 전부 검사해요. 작업복 몇 벌 가져왔냐 뭐였냐 근데 이제 정상으로 안 되면 병역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복이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가야 한다. 오지도 못하고 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있는 작업복 뭐 군대 작업복 이제 우리 기관병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우리는 간섭 안 받으니까 내가 한 벌을 줬어요. 위 상의 한 벌을. 그 친구가 막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건 또 군대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가 자기 작업복을 줘요? 저 물론 나도 그거 이제 채워 넣어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집 주소를 딱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집에 한번 와달라고 휴가 나가거든. 내가 이제 휴가 나가서 장팔리 교회 갔으니까 한번 들렸어요. 그 어머니가 있고 여동생들이 있는데 오빠한테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혹시 박옥수라는 사람이 오면 잘 대접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가족들에게 쭉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대접받고 이제 군 이야기를 한참에 나온 거예요. 이따 나왔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듣겠어요. 뭐 그분들 그 어머니도 그렇고 여동생들도 그렇고 내가 막 큰 뭐 작업복 그거 뭐 하나에 몇천 원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막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막 음식 대접을 받고 또 여비도 받고 아 괜찮다 그래서 주고 부대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도와준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꼭 자기 집 와달라 그러고 제대하고 난 뒤에도 길에서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참 자주 만났어요. 아 그것도 박상병님 간 사람 있고 박일병님 간 사람 있고 박병장님 간 사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1944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44년 일본 전쟁 말기였어요. 뭐 저 어리니까 모르지만 1944년 그 당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미국 일본을 보고 전쟁을 그만하라 하니까 너들이 뭘 간섭이야. 그 미국에서 일본에 고철 수출을 중단했어요. 일본은 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는 쇠가 가장 많이 필요하죠. 대포, 총알, 뭐 칼, 총 만드는데 일본이 막 쇠가 없어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아버지 일본 우리 숟가락 뺏어 갔다 하더라고. 밥그릇 다 쇠로든 거 다 뺏어 가고 일본에서 나무 숟가락으로 밥 먹고 사기 그릇까지 밥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이제 화가 나니까. 그 하와이 진주만 폭격을 해서 아리조나를 격침시키고 미국에서 화나니까 히로시마 원자 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됐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던 나라니까 해방돼도 완전히 일본 사회 우리에게 준 건 가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45년에 해방이 되고 5년이 지난 1950년도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내가 44년생이니까 6.25 사면 일어날 때가 내가 한국 나이로 7살이었어요. 낙동강 전투에 제가 참전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 뇌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좀 특별하세요. 뭐든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은 항상 깊이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넌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너 그래가 인생을 어떻게 살래? 아버지 널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피난을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 피난 가면 피난민 따라 쭉 내려가면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 우리 왜 피난 안 갑니까? 글쎄다. 우리도 가야 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저 피난민들 사는 무리에 섞여가면 폭탄 맞기도 좋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고 잠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죄송하지만 그 흔한 지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발로 밟아본 건 순산에는 고향에서 그 대구 정도 김전전도 아는데 지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순산만 아시지. 요즘은 지도책 있고 교통이 많으니까 다 뭐 서울로 지금 아는데 어디로 가야 하실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마지막 낙동강 건너기 직전에 우리들은 거기에서 이민군하고 합세했어요. 우리가 와보니 옆에 이민군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낙동강 건너야 하는데 국군이 이제 그 마지막 낙동강 그걸 지키고 못 건너게 막 근데 우리 거의 향결한데 거의 막 대포를 팍 부어서 국군 대포에 맞아 죽을 뻔했어. 1951년도에 전쟁을 막 이제 그 이제 휴전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 그것도 음력으로 8월 14일을 그러니까 내일이 추석날인데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가셨어요. 형님이 저하고 12살 차이니까 그때 형님 19살 때였을 거예요. 내가 7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8살이니까 형님은 20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아버지는 뭐 젊은 사람 남자 다 잡아가는 시대니까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누님이 15살이고 작은 13살이고 제가 8살이고 동생이 4살이고 그래서 우리 소녀 가장 가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가 19살 될 때까지 한 1, 2년 사이에 지금도 19살 때까지 행복할 때가 있었는가 막 기억을 해봐요. 꼭 기억에 남는 게 한번 소풍 가서 그때 한번 신나게 하면 그때 막 행복해도 그 외에 행복한 기억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쪼들리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제가 19살 됐을 때는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19살 때 구원을 받고 이제 다 긴 이야기 못하지만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있다가 처음에 악곡동으로 갔는데 어느 날 우리 주인 아줌마 친구 그러니까 내가 그때 20살 뭐 21살 그 나이였고 우리 주인 아줌마는 45쯤 된 부인이고 그 친구니까 그 부인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 자매님이 남편은 앞을 못 보시고 아이들 4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산골짜기에 이제 미역, 다시마, 멸치, 김, 거놈을 이고 다니면서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보리 한 대 받고 김 몇 개 주고 멸치 얼마 주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누린다. 그 전에 그걸 상상도 못해. 다 사람 날 해하고 멸시하고 날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 저는 그 자매님이 한 5년 되셨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게 세상에 어디서 없던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뭐 나이 차이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 자매 이성적인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마음에서 그 자매님을 사랑했어요. 나보다 나이 많지만 어린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 다음 그 남편이 구원받고 그 여동생이 구원을 받고 그 여동생의 아들이 구원을 받고 그놈 상당히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시험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못 만나봤는데 내 마음에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평안이나 사랑이나 기쁨을 그 자매님 이후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과 사이에 일어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조심하는 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유독 더 사랑해서 안 되고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들 대할 때 내가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제가 안 하고 또 표현해서도 안 되고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천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형제나 자매가 사랑스러워도 사랑을 표현하고 그걸 많이 내 마음에 자제를 했고 또 사람들하고 나를 따르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어떻게 저래 못된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귀할 수가 있을까?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라 한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꽃은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그렇죠? 맞습니까? 자기가 뭐 예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꽃은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꽃인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심철 장로님 장인이란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추도회에 갔어요. 그분은 우리 형님하고 나이가 같으셨는데 저하고 12살 차이가 나요. 나이 많으시죠. 암에 걸려가지고 있다니 구원을 받으셨는데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그분 저 참 사랑하셨어요.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냥 입에 나온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저도 그분을 참 마음에서 형님처럼 참 존경하고 따랐고요. 추도회 날 처음으로 그분 사시는 집에 가봤어요. 내가 좀 그 살아계실 때 좀 자주 와서 이 집에 자주 올 걸 그랬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주일 저녁을 전주거니까 대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수양회 시작되기 때문에 김천 가서 자고 대덕 수양관을 아침 일찍 올라갔어요. 저는 산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압곡동 있을 때 산하고 지냈고 산은 그냥 산인데 참 배고플 때는요 산이 그렇게 좋아요. 산에 먹을 게 그렇게 많아요. 돌하고 나무나 돈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몇 명 같이 들어 이제 산을 한 바퀴 돌다가 수양관 한쪽 기설에 우리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산소를 제가 방문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 우리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 산소에 묻혀있는 분들이 업은 많더라고요. 다시 이제 버렸던 사람들인데 기억하면 그래서 형제 보고 톱 가져오느라 톱을 한 전화해가지고 한 10개쯤 가져오느라 그래 10개를 가지고 우리 사이 전부 다 톱을 하나 줘서 그쪽에 나무 조경을 했어요. 내가 우리 같이 사역하던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 번씩 이렇게 산소에 가서 옛날 그 생각들을 하고 돌아보긴 해도 그날 뭐 그렇게 하긴 처음이었는데 야 우리 그 묘지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자. 딴 거면 나무 간벌 좀 하자. 땀을 뻘뻘 흘리면 형제들 그 막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이제 부위 조성을 이렇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 분 생각하면 그냥 이제 세상 사람들 갖지 않는 어떤 마음의 흐름 사랑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구원받아서 마음으로 만나잖아요. 사람 얼굴을 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만나고 사람 속에 마음의 가치 흐르잖아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사역자들 모이면 제가 막 고함도 지르고 지난번에 최연용 선교사 와서 내 흉내한테 막 고함을 지르는데 너무 민망하니까 사회하는 자가 나오더니 방모대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고함도 지르고 해요. 근데 세상하고 다른 영적인 마음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내가 막 금은 보석을 가졌거나 막 화려한 맨션을 가졌거나 뭐 세상 좋은 것 가진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내 마음을 막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최근에 정신병원 안 갔지만 우리 육군에 지난번에 그 사건 일으킨 그 관심사병이 8,000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왜 육군 관심사병 그런 사람을 우리 손에 안 맡기는지 잘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육군 군종실에 있는 사람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 군종실에서 군인들 잘하고 있어서 문제없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볼 때 하도 문제없는 게 아닌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마음 안에 세상에서 없는 평안, 세상 없는 기쁨. 제가 통신훈련에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 반이 40명인데 제가 28번이었고 제 옆에 친구가 29번이었고 30번이 하고 셋이서 제가 단짝이었었어요. 그때 우리 세 명이 늘 다녀야 했으니까. 전 군대가 돈 하도 안 가져갔기 때문에 돈이 없었는데 매일 저녁 기차빵 먹었어요. 군대에서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어느 날 송승종 형제가 나한테 어이 박 목사 빵값 내. 무슨 빵값을. 야 그건 내가 교육받아 통신훈련소 했을 때 정말 내가 빵 샀어. 나 얻어먹었는데 몰랐는데 가만히 그 나도 저녁마다 먹었는데 내 돈이 없었으니까 누가 돈 내면 뭐지 가만히 생각해 송형제 다 냈더라고요.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후배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막 그래서 우리 반은 막 옆방에 술을 마시고 막 노래 부르는데 빈방에서 캄캄한 밤인데 불도 없는 빈방에서 송순종이 김창원이 옆에 앉혀놓고 밤낮게까지 점호 시간까지 복음 전했거든. 그 친구 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두 사람이 내 군 생활하는데 늘 교회 가기 때문에 내 뭐 할 일을 뭐다 다 해주고 나는 말씀만 전해요. 병력 인솔하고 보고하고 마치고 다시 그 뭐야 인솔한 그 다 했었어. 지금 이제 5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광주 갈 때마다 친구 만나 꼭 전화하면 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그래요. 지금도 참 따뜻해. 친구가 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오라 그랬는데 내가 그때 바빠 못 갔더니 막 그렇게 섭섭해하면서 경상도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됐다 하면서 좀 그래요. 광주 사람을 참 자상하고 그러는데 경상도 사람 좀 거칠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전라도 사람 때문에 철조망 생기고 충청도 사람 때문에 선착순 생기고 경상도 사람 때문에 빠따 생기고 강원도 사람 때문에 야학 생기고 근데 우리 군생활할 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학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땅은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어떤 거지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입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거지가 변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해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마다 땅이 변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입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거지가 변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허감 속에 있는데 허감이 몰라 공허 몰라 혼돈하지 않고 꽃이 피고 막 바꾸듯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일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듬는데 내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같은 사람이 없고 마음으로 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월드캠프 때 러시아에 상페르테르부르크 방송국장이 왔어요. 작년에 제가 상페르테르부르크 갔는데 그 방송국에서 취재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이 한 30분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왔다는 걸 알고 방송 초대받아 내가 방송국에서 이제 제 방송을 한 30분 동안 했어요. 방송하기 전에 진행자하고 만나가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해요. 어떤 방송, 어떤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행자가 저를 30분 동안 붙들어 놓고 안 나와주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진행자가 구원을 받았어. 그 나한테 이제 아나운서하고 이제 마주 앉아 몇 마디 하고 이제 방송이 생방송이 시작되는데 아나운서가 내가 이제 그 진행하면서 아나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방송 나가는 중에 하여튼 구원까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려는데 직원 하나 오더니 목사님 바쁘십니까? 사장님 잠깐 뵙고 싶다 그러는데다. 제 지난번에 내가 방송한 걸 사장님 보시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주 건전 내가 볼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중에 그렇게 건전한 고원에 가까운 사람 없었어요. 저 한 40분 동안 국장님 바쁘신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번 월드캠프에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러시아 상페르테르부르크 방송국에 방송해달라고 이거는 방송 규정이 있어 돈은 내야 한다 하더라고. 아침에 여기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담당하는 목사님 방송해 달라고 그래서 방송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뭐 먹고 마시고 특히 술 그리고 뭐 세상 이야기고 우리는 전혀 다른 마음에서 마음을 만나면서 이래 우리가 만나 이야기 나눈다 그 사람이 헤어지거나 마음에 그 사람이 남고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남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같이 흐르고 복음 얘기할 때 막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세상에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세계가 내 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 메말라 빠진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 나무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고 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젠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 듣는 목사님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럴 때가 되었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이번 월드캠프 마치 우리 사역자들이 참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단 위에 서도 행복하지만 제가 단 위에 내려가도 저와 같이 있던 우리 동역자들이 또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너무 행복하고 거기에는 내 아들도 있고 내 조카도 있고 좀 있으면 손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제가 케냐를 안 갔습니다만은 케냐 이제 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그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말해서 그 자리에서 막 물질도 비서시켜서 후원도 해주시고 막 자기 딸을 아이와이프에 보내고 변화된 그런 간증도 해주시고 부통령께 너무 기분이 그날 막 기뻐하셔서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국회 저 부통령께서 그러셨다 하면서 그 부통령하고 전 부장관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번 그 늦가을에 케냐 야요 스타디움 집회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모이고 기통과 그 비숍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고 그런 이제 제가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케냐가 이번 월드캠프라고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가지면서 그 유명한 비숍들이 케냐에서 여러 왔는데 그 비숍들은 자기 밑에 목사를 뭐 많게는 1,000명, 500명에서 적게는 20명, 50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이번에 와서 구원을 받고 막 그런 걸 보면 오래 살고 싶은 거 있죠. 오래 한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 물론 주님은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막 삶이 내가 세상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재산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막 밖에나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좀 기도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저도 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 더 알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에볼라가 그 전염병이 2주만 물론 그전에 병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인터넷 떠오르고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2주만 일찍 됐으면 우리 월드캠프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특히 비숍들은 하나님이 우리 그 다 그리고 한 명도 발병된 사람이 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아프리카에 온 사람 딱 월드캠프 마치 가자마자 방송이 막 일제히 터뜨려져가지고 에볼라가 뭐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세계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리고 뭐 특성여대인가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그 에볼라 발생 지역 사람들은 못 받았다 하면서 막 우리 막 진짜 그 전부터 에볼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있을 때는 조용했고 우리도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방송 나오고 인터넷 떠들면서 막 그래가지고 우리 의료 봉사팀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하도 염려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어요. 의료 봉사팀 에볼라에 좀 불 꺼지고 나거든 가자고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영지하는 것도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의논 여러 번 하고 외무부 직원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외무 상태 알아보고 막 그래서 연기를 했어요. 월드캠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기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면서 몇몇 장관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월드캠프를 하는 동안에 돈이 참 많이 들어요. 거기다 형제 자매 장관님들 수행원들 식사비가 평균 한 정식 식사 한 끼가 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드캠프 하기 전날 가서 야, 이 근방에 간단하게 음식 먹을 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그 오드트리움 옆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인데 거기 음식 코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아내하고 그거 올라가 보자. 그래 이제 막 지하실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세계 구청간에 음식 코너가 있는데 냉면을 시켰어요. 8,500원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보면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들 식사 보통 4만 원짜리 식사 다 취소시켜라 했어요. 취소시키고 장관 수행원들에게 장관들 데리고 모시고 골라 잡아 사 잡소라. 그러니까 8천은 많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한 사람당 정신만 제가 3만 원을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5일이면은 15만 원씩, 그렇죠? 15만 원 아낀 데다가 전 막 좁쌀 영감은 먹고 그런 짓만 해요. 장관님들이 늘 우리가 주는, 그리고 부산시에서 우리에게 장관 대접한 음식이 20만 원짜리인데요. 작년에 이제 호텔에 부산시에서 대접한 2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식사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 아래층은 호텔 뷔페가 6만 원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시에게 얘기해서 우리 장관님들은 음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보다도 뷔페 자기 멋대로 골라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도 좋지요. 20만 원짜리면 6만 원짜리 먹으니까 6만 원짜리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 저도 막 그렇다고 이제 우리 또 그 수행하는 형제들 몇 명 공짜로 또 먹여주고 막 그래서 호텔 측에서 고맙고. 근데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약간 아직 빚이 좀 약간 남았어. 그런데 이제 아이 와이프 모두 그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도 후원하고 또 교회 좀 보태서 그래서 막 그게 빠듯하게 치러졌는데 행사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이번 가나도 대통령, 케냐도 부통 이 장관들이 가서 일하니까요. 보면은 푹푹 열리면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못 초대해요. 장관들이 하니까. 그리고 아이와이프 얘기하니까 그분들 아이와이프 캠프에 와 다 취해버려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케냐를 마쳤는데 케냐에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낮에 2,000명 오고 저녁에 3,000명 왔대요. 우리 학생들 전혀 참석하지 않고 너무 막 감격스러워. 김웅룡 목사님 어찔지 몰라 전화가 오고 하는데 감사한 거. 그냥 오늘 아침에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 이야기. 강릉 와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밥을 막 적게 주세요 적게 주세요 그랬는데 내 나이 때 밥을 세 끼를 먹고 옥수수 하나를 먹으면 옥수수 하나가 우리 나이에 한 식사 한 끼 정도가 돼요. 제가 하루에 옥수수를 두 개씩 먹으니까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셈이에요. 내 아침 지금 배가 굉장히 일어나 배가 고파요. 지금까지 빨리 내려가서 설교 마치고 밥 먹으려고. 손녀가 아토피가 있어요. 할아버지 바닷물에 수영을 하고 오니까 아토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 어제는 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햇빛도 수영하기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 30분 하고 왔는데 어제는 1시간을 했는데 얘들이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4시에 우리 그 저 강남교회 형제들 모임이 있어서 3시에 나왔는데 손자도 너무 행복해하고 옥수수 먹는 것도 행복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조성아 목사한테 얘기해서 옥수수 보내라고 그랬어요. 학생 캠프한데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깜짝이 왜 학생들 안 줬지 그래. 오늘부터 옥수수가 학생들에게 공급될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요. 그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맞는가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막 새로 구원받는 사람 보니까. 지난 주간에는 강릉에 우리 자매님 남동생이 왔어요. 머리를 팍 깎고 밀고 바짝바짝하게 밀었어요. 막 빛이 비쳐요.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사람이 참 잘생긴 사람인데 그 이제 뭐 이제 50대쯤 되신 분인데 머리 수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 밀고 하니까 좀 특별하게 보이죠. 자매님이 데리고 와서 이제 저녁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주일날 그분이 나와서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막 지난 얘기를 하는데 막 그분이 그 형제가 변한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선교회 우리 수양회 세계에서 제일 따뜻한 수양회 어떤 사람도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소는 좀 불편해도 마음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교회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들고 있다고 더 뭐 안전한 거 아닌데 그죠? 내려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때 나심은 이러하니라. 땅이 혼돈하고 허암의 기품 속에 있을 때 땅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이 와야 하는데 하는 빛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혼돈한 걸 물리치려면 빛이 와 정말 혼돈 안정된 게 와야 한대. 그냥 말씀을 보내서 혼돈을 물리치고 공허한 걸 뭐가 다 채워야 하는데 말씀을 보내니까 말씀이 딱 가더니 어둠도 내쫓고 공허도 내쫓고 혼돈도 내쫓고 꽃이 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상막 그 땅에다가 말씀을 보낸 것처럼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어둠을 물리치게 충분했어요. 충분. 세상 사람들 막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마시고 어제 심홍석 형제 따가운 햇빛에 모자 쓰고 주차 관리하다 하루 종일 햇빛에 써서 너무 고마워. 어제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요. 딱 한 개. 고마워하더라고요. 옥수수도 함께 사주고. 막 그 연결 봐도 행복하고요. 학생들을 봐도 행복하고. 그들 속에 이 세상에서 없는 어떤 마음의 세계가 있고요. 세상에서 없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세상으로 어둠을 내쫓으려면 우리 집에 어둠이나 환란이 근데 좀 어려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빛으로 비추니까 가정에 어두운 것, 어그러진 것, 헝클어진 것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하는데 못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보면 이미 말씀을 다 해놨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싶은데 뭐 다 해결해놨고, 저희 나이 때, 내 나이 때 사람들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요. 이제 재산 좀 있으면 자식하고 자식이 아버지로 안 보이고 재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제 아들 저보고 돈 절대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뭐 아버지가 나 돈 좀 안 주나?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손자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갈는지 몰라도 제 나이 또래에서 자식들하고도 생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 아들에게 영구가 예 너 이번에 이거 해라 예 아버지 제 아들 항상 예 아버지 그 외에 다른 대답을 안 해요. 저희 또래 되면 다 자식이 아버지 시들하게 여기고요. 무능하다 그러고요. 자기 잘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내가 아들을 교육시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모든 면에 너무너무 뜨겁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눈을 떠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걸 한번 봐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손자가 왔다고 강릉 사모님이 뭐 바이크 타는 데가 있대요. 그 애들이 할아버지 바이크 어제 그 하는 분들이 표를 준비해 놓는다고 갔는데 저는 야, 그 바이크보다 수영이 좋아. 근데 2시에 갔는데 2시 표가 없고 3시 표가 있어요. 3시에 1시간 타면 제가 여기 오면 늦어요. 그래서 못 타고 왔어요. 그냥 1시 반에 가서 2시 표가 없어서 어제 경포대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갈 때 옥수수 사가지고 와서 수영하고 애들이 막 지칠 정도 수영하고 그거 먹으면서 오는 게 세상에 옥수수 1,000원짜리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사면은 한 개 350원, 300원에 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옥수수 먹고 어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그게 행복해 보이고요. 기뻐 보여요. 350원짜리 행복.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찌다 세상 친구 만나 이야기하면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막 건강이 어떠니 제 친구들 커피 마시면 설탕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저 막 설탕 먹고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러거든요. 막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단에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리가 좀 부어요. 이번 수양은 다리 부은 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기분이 좋고 발이 부어서 구두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깨끗한 이제 구두가 흘러오는 게요. 솜 좀 넣고 신어야 할 정도로 흘러오는 뭐 그런 것을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이 사과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복되게 하려고 망고도 만들고 바나나도 만들고 밀감도 만들고 그게 막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옥수수 먹으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옥수수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맛있게 했는지. 하여튼 개발이 들어가면 맛있어지더라고요. 개발하면 막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가 4층에 보니까 저 복도에 돌침대에 누워 자는 분들이 있는데 몇 분을 나이 많은 우리 방으로 모실까 모실까 막 우리 방도 같이 잘 만큼 형편이 안 돼서 못 모셨는데 막 사람들 왔다 갔다 자다 깨고 막 그런데도 불평 안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세상 같으면요 세상은 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막 돌리고 뭐 줄서 반미기 먹고 막 설거지하고 시켜도 불평 안 하고요. 참 여기가 꼭 천국 같고요. 낙원 같고요. 감사하고 그다 또 가족들하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제 저녁에 장한수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장모사님 막 제가 복원을 구원을 받았어요. 저에게 마치고 이제 뭐 저희들 이제 사이 둘러앉아 장모사님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데 마음의 세계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눈을 뜨고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요. 좀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좋은 옷 못 입고 메이크 안 입어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차 안 타도 우린 너무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기쁨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렇죠. 제가 압곡동에 가서 많은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어요.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압곡동이에요. 동네가 동민들 거의 많이 굶고 있었고 저는 그 동네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막 돈, 뭐 지위, 물건 그것 말고 마음의 세계 조금 눈을 뜨면 훨씬 짜증낼 일이 적어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고 이혼할 확률이 거의 없고 암에 걸릴 확률이 다 쓸데없이 걱정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음으로 느끼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마음에 행복한 하나님 주신 평안, 기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험악하고 삭막하고 바늘끝처럼 날카로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 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더 커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행복한 마음을 다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런데 가는 마음 있지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십시오.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영원한 그날에 가서 그할 장소를 준비하고 우리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없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희들의 수양회를 축복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근심 어둠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